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아직 4월 초반인데요. 한낮 기온이 20도를 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독일 역시 아직 봄인데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4월 초순 기온이 30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또 태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은 진작부터 폭염이 이어지면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니세프는 이 지역 전체에서 어린이 약 2억 4,300만 명이 더 뜨겁고 긴 폭염에 노출돼 있다고 밝히면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 어린이들을 위한 폭염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슬슬 기온이 오르고 있는 만큼 특히 더위에 취약한 어린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잠시 후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영국의 흑인 줄리엣 논쟁 그리고 새 집회 발행 소식 전해드리고요.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는 판소리의 매력에 빠져서 대기업 직장까지 관두고 한국을 찾아온 프랑스인 마포 로르 씨 만나보겠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무장 세력 간 충돌로 시가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일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시내 곳곳에서 무장 세력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해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리비아 보건부 비상대책부는 시민들에게 전투 지역을 피하라고 권고하면서 되도록 외출하지 말고 안전을 위해서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했습니다. 트리폴리에서는 작년 여름에도 군벌 세력을 비롯한 내전 당사자의 군대들이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최소 27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오 러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중국 공식 사흘 3인 자오 러지 위원장이 11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했는데요.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을 찾은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자오 위원장은 북중 우회 개막식 참석을 위해서 평양 순안공항 도착해서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2019년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양국을 오가면서 두 차례 정상회담 했습니다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고위급 교류가 중단됐습니다. 이번 자오 위원장의 방북으로 북중 관계가 강화되고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 네 곳 등을 수출 통제 명단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10일 공개된 미 상무부 블랙리스트에는 베이징의 링코졸 테크놀로지 포함해서 중국 업체 네 곳이 추가됐는데요. 해당 업체들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미국 물품을 획득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이 업체들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AI 칩 제공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또한 러시아, 예멘 후티 반군 군용 드론 개발, 조달에 관한 업체 다섯 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이들로부터 조달받은 드론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후티의 홍해 선박 공격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 초대형 금융사건을 일으킨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치민 인민법원은 11일 지영미란 반틴판 홀딩스 회장에게 횡령, 뇌물공여, 은행규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란 회장은 측근과 공모해서 2012년부터 22년 사이에 사이공 공상은행에서 304조 동 우리돈으로 16조 7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란 회장은 수십 명의 대리인 명의로 은행 지분 91.5%를 사실상 소유한 뒤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천여 개를 이용해서 허위 대출 신청 등으로 은행 돈을 빼냈습니다. 은행이 이번 경제 피해 규모는 베트남 GDP의 3%에 이릅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전통 약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타니 쇼의 돈을 자신의 불법 도박 채무 변제에 사용한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사는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타니 은행 계좌에서 1,600만 달러 돈으로 219억 원 이상을 절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오타니 은행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서 은행 측에 거짓말을 했다며 미즈하라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하는데요. 국제사회의 다양한 소식들을 오늘의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나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네. 미국 가서 한 얘기인데요. 좀 굉장히 감성적인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누군가 위로해 줄 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 말인데요. 네. 34분간 연설했고 미국 의원 들이 여러 차례 기립박치면서 환호를 보냈습니다.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한 것이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9년 만의 일인데요. 네. 기시다 총리는 미국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일본이 함께하겠다. 일본은 미래를 위해서 글로벌 파트너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상호 지휘 통제 구조 개선 등 여러 가지 동맹을 업계들 합의한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중국 견제라는 미국과 일본의 공통 부모 통해서 두 나라가 협력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현재 중국의 대외 정책, 군사 행동은 일본의 평화,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의 평화, 안정에 전례 없는 최대 전략적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또 중국의 일방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고 있고 또 1대1로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또 사이버 공격 이런 것도 중국이 하는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동아시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핵무기 확산이라는 아주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고 또 북한이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수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로 선을 넘어서 안 되는 어떤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우주선에 일본이 미국의 동승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좀 굉장히 화려한 그런 미사일을 썼고요.
네.
영어로 연설하긴 했습니다만 영어 일본을 표현하면서 아주 가까운 친구 도모다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미국과 일본이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친한 사람이 바로 친한 존재가 일본이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으로 이 미국, 일본 또 필리핀까지 첫 3자 정상회담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일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페르난데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3자 정상회담 열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세 나라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동맹국인 일본, 필리핀에 대해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항공기, 선박, 군대에 대해서 어떤 공격이든 미국, 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에 포함이 된다면서 그걸 발동할 것이고
네.
남중국해 섬의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을 압박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역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일 그리고 동남아시아 필리핀 등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과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다자 협의트를 참여시킴으로써 오커스, 쿼드를 포함해서 격자 형태로 대중국 경제망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필리핀의 수백만 그리고 클라크, 마닐라, 뭐 바캉강스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항만과 철도, 청정에너지, 뭐 반도체 공급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촉진하는 글로벌 파트너십도 하겠다라면서 구상을 밝혔으니까
네.
미국의 이제 동맹국 동원해서 중국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도대체 누가 주인공인지라고 정하셨는데요.
네. 좀 사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네.
이게 뭐 그렇게 눈에 거슬리나? 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네.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그 영국의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그 복장이 좀 TOP 그러니까 뭐 시간, 장소, 상황에 맞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미국의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수넥 총리가 세금 등 정부 정책에 관해서 관련 사항을 알리는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그 아디다스의 스니커즈를 신고 나왔는데요. 이게 좀 너무 눈에 띄는 그런 그러니까 흰 바탕에 까만 세 줄이 있어가지고 좀 눈에 띄는 거인데 이것도 이제 구설에 휘말렸는데 원래 뭐 인기 있는 모델이고
네,
누구나
네.
많이 신는 신발이긴 한데요. 미국 CNN 방송은 수넥 총리가 지난주 런던 다우닝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세금 정책과 보유 정책 이거 관련 국정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때 복장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것이 총리로서 네, 정부 정책을 네. 설명하는 자리인데 너무 복장이 캐주얼했다라는 아. 거죠. 그래서 노타이의 화이트 차림에 이제 바지를 입고 이제 스니커즈를 신은 건데, 영국 일간지 가디언즈는 친근하게 보이려고 했던 시도가 역효과를 낸 것 같다라고 오. 이제 이렇게 평가했고요.
네.
또한 패션 잡지에서는 소위 젊고 굉장히 힙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입고 신은 것 같은데
네.
약간 역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신발 덕분에 인터뷰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뭐 누리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CNN 방송도 뭐 다들 신고 다니는 신발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걸 좀 너무 주목하면서 정부의 정책보다는 총리가 신은 신발 때문에 시선이 좀 분산됐다. 아.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 또 이런 얘기니까 돈 얘기 네, 뭐 이런 거니까
총리로서 하는 거니까
정부 정책을 얘기하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았다
네,
이런
맞아요.
거죠, 옷차림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사실 정치인들이 운동화 많이 신고 다닙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뉴욕 타임즈도 대중적인 신발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했던 정치인들이 이전에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달리기 동호회 특히 간호사들이 많이 신는 뭐 호카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아주
신발.
아주 편안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운동하죠.
그걸 신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CNN에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9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문했을 때 그때 역시 아디다스의 제품을 신었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이렇게 캐주얼한 행사였기 때문에 네. 잘 맞춰서 신었고, 그래서 CNN 편으로는 아주 완벽했다. 흠잡을 데가 없는 복장이었다.
운동화가 문제가 아닌 거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아주 흠잡을 데가 없는 뭐 복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흰색 피켓 셔츠에 치노 팬츠 입고 이제 스니커즈를 신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되게 깔끔한
네, 네.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컨버스나 스니커즈를 종종 신고 다니는데 이제 선거 운동할 때 많이 신었고요. 어디 해외 여행 갈 때 좀 많이 걸어야 될 때
그렇죠.
야외 행사 참석할 때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스니커즈 많이 신었는데요.
힐 신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여성들.
그렇지만 의회나 백악관이나 또는 공식 석상에서는 늘 정장 차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 얘기는 TOP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안 맞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돈으로 54만 원짜리 운동화를 직접 출시한 적도 있었는데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서 운동화 이름을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Never surrender high top. 이걸 지어가지고 금색으로 번쩍번쩍하는 54만원짜리 네, 운동화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보수당의 등을 돌린 영국 국민들의 분노가 결국 운동화로 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또 스낵 총리가 영국 국민들 대다수의 민심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옷 때문에 신발 때문에 약간 욕을 먹는 것 같다 말했는데요. 논란이 점점 커지자 스낵 총리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많이 신는 신발이고 평소에도 이 신발을 많이 신어왔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뭘 입고 뭘 신는 데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TPO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예, 생각하게 되고요.
다음
키워드로 자신의 앞날을 예견한 회고록이다.
네.
예.
사실 뭐 회고록. 이런 거 쓸 때는 어느 정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을 정리해볼까 네. 싶은데 알렉세이 나발리가 생전에 미리 회고록을 작성했었다고 합니다.
네.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갑자기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리가 생전에 썼던 회고록이 올 가을에 출간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출판사 알프레드 L. 크노프가 나발리 회고록 페이트리엇 애국자를 올 10월 22일 날 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의 부인인 율리아나 나발리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책이 11개 언어로 번역이 될 것이고 러시아판도 나온다고 밝혔는데요.
네.
출판사 측에서는 50만 부가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출간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네.
하지만 러시아어판도 있긴 합니다만 러시아에서 출간될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반체제 인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출판사 측은 이 책은 나발리의 젊은 시절, 행동주의에 대한 소명, 결혼과 가족, 그리고 러시아 민주주의와 자유를 소화해서 그동안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었든지 인생 전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나발리가 전 세계 보내는 마지막 편지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나발리가 회고록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제 부인 얘기로도 남편인 나발리가 전기를 쓸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고 한 80살쯤 됐을 때 뭔가 이렇게 뚜닥뚜닥 쓰지 않을까라고 말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죠. 네.
근데 2020년에 나발리가 비행기에서 그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독살당할 위험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고 아 뭔가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여러 차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비 쪽에 중독되고 나서 독일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네.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고 또 돌아와서는 독일의 감옥, 그러니까 러시아 감옥에서 투옥이 됐거든요. 그때도 집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회고록 초안은 나발리가 직접 작성을 한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 부분은 부인인 나발라야와 출판사가 협력해서 원고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수감 생활에 대한 기록 그리고 투옥 중에 주고받았던 그 지인들과의 편지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나발리의 대변인은 비밀 유지가 다 끝났고 독일에 쓰기 시작해서 감옥에서 마무리한 나발리의 책이 곧 출판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비롯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했었던 나발리가 극단주의 혐의 때문에 결국 징역형 선고받았고요. 네. 시베리아 최북단에 있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도중에 2월 16일 갑자기 그렇죠. 사망했습니다. 나이는 47살이었습니다.
네. 이른 나이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추락한 슈퍼스타의 마지막이네요. 네. 네.
오제이 심슨. 네, 전 세계를 네, 네. 떠들썩하게 했었던 세기의 재판이었죠. 사실, 미국 스포츠계 최고 스타로 인기를 날렸던 오제이 심슨이 전부인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판을 받았고, 결국, 네. 76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심슨의 가족들이 11일 날 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 통해서 10일 날 심슨이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밝혔고요. 자식들과 손주들 앞에서 생을 마감했고 애도 기간 동안에 사생활을 좀 존중해 주길 바란다라고 가족들이 전했습니다.
네.
1970년대 미국 축구 슈퍼스타로 명성을 떨쳤고요. 은퇴한 후에도 큰 사랑을 받았고 국내에도 개봉한 영화 총알탄 사내 시리즈에 출연해서도 영화배우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1994년
그렇죠.
전처인 니콜 브라운과 전처의 친구 론 골드먼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정말 충격을 줬고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세계 재판 끝에 결국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이게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뉴스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여러 논란이 좀 많았었죠.
네. 뭐, 이 워낙 유명한 스타가 연루된 데다가 흑인 인종차별 문제, 뭐 경찰과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살인을 저질렀지만 어쨌든 정말 너무너무 의리의리한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결국 살인 혐의를 벗어난 것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받았는데요.
네.
형사 재판에서는 사실 무죄 선고 받았는데 민사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사 법원이 1997년에 살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금 3,350만 달러를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지불하라고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네.
심슨 재산이 압류가 됐습니다만 결국은 손해배상금 대부분은 지불하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또 2008년 10월 달에 강도 납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유죄 선고 받았는데요.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총기를 휴대하고 호텔방에 침입한 혐의 때문에 체포가 됐는데 심슨 주장은 자기가 잃어버렸던 소지품을 되찾기 위해서 갔던 것뿐이다. 뭐 이런 주장했습니다. 결국 9년간 복역 후에 2017년 10월에 석방이 됐고요. 가족들과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암투병을 했었고 결국 10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 추락한 슈퍼스타의 이야기였다면 또 한 슈퍼스타가 뉴욕 한복판에 등장했다. 그래서 뉴욕 한복판에 등장한 월드스타라고 키워드 네. 정하셨는데요.
푸바오입니다.
푸바오 이야기는 뭐 끊이질 않는군요.
매일에도 지겹지 않고 너무너무 볼 때마다 즐겁고 그런데
네.
뉴욕타임즈 스퀘어 그 전광판에
네네.
보통 빅스타들이 광고를
하고
그렇죠. BTS도 했었고.
예, 아마 비싸 걸려 그 광고 네. 한번 하려면.
맞습니다. 근데 이 푸바오 광고를 중국 팬이 사비로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푸바오가 미국의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했는데요.
네.
25초가량의 광고판이고 푸바오 사진이 떡하니 등장하고 We love 푸바오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어도 네. 있었습니다. 사랑해주만큼 행복할게요. 라고 한국어 메시지가 있는 그런 네. 전광판인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해당 광고는 푸바오의 중국 팬이 직접 개인 돈을 들여서 집행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한국어 번역까지 나와서 참 세심한 광고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요. 이 광고 영상은 현재 국내 팬 사이트에서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역시 슈퍼스타다. 푸바오 너무 보고 싶다. 중국 팬들이 푸바오를 사랑해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국 누리꾼들도 푸바오의 글로벌 진출 너무 귀엽다. 세계적인 복덩이 푸버.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저널 일면에도 푸버가 떡하니 실렸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을 패러디해서 참을 수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해서 푸바오가 이렇게 약간 쓰이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푸바오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었고 푸바오가 지금 중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뭐 적응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 지금 아쉬우니까.
너무 잘해줬으니까. 네, 그리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중국 신화통신이 공식 웨이버 계정 통해서 푸바오가 스촨성에서 잘 지내고 있고 삶에 천천히 잘 적응하고 있다면서 쇼츠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푸바오가 사실 운하에 태어나서 뭐 용인 푸시다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고 네. 있는데요. 2020년 태어났고 한국에 태어나서 태어난 첫 자이언트 판다로서 1354일 동안 우리가 지내다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푸바오를.
이렇게까지 사랑받은 존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푸바오 맞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내가 절대 의심하지 않는 한 가지.
네. 이 얘기는 프랑스의 여성 장애물 경기 선수가 에펠탑에 밧줄을 묶어서 100m를 이렇게 손으로만 올라가는 그걸 진행을 해서 로프 클라이밍 하거든요. 이걸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와. 이름은 아누크 가르니엣인데요. 에펠탑의 밧줄로 100m를 쭉 올라가는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르니엣에 올라간 100m는 종전의 남자 로프 클라이밍 신기록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토마스 반 돈턴의 90m, 여자 신기록인 덴마크 선수 26m 모두 다 깬 건데요.
100m니까요?
네, 가르니엣 선수는 꿈이 이뤄졌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절대 의심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반드시 해낼 거라는 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멋지네요.
그렇죠. 자신감, 네. 자기 확신 이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자기 연령대에서 장애물 경기에서 두 차례 세계 챔피언에 올랐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가 암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예방과 환자 지원 활동에서 이제 기금을 모으겠다는 건데 이번 도전 위해서 무려 1년간 훈련했다고 하고요. 엄마가 암을 앓고 계시는데 암 연구를 돕는데 좀 더 좋은 일하게 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르니엣는 다음 달 9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파리올림픽 성화봉송을 하고 여름에 파리올림픽 자원봉사에도 홍보대사로 지금 활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신체 나이 34살인데 본인 느끼기에는 본인 몸은 20살이다. 그래서 굉장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도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확신해가지고 희망을 가지면 꿈을 이룰 수 있다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노래는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죠. 다양한 버전으로 또 무대에 올려졌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영국의 한 극단에서 흑인 배우를 줄리엣 역할로 내세우면서 원작 훼손 논란으로 아주 시끄럽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김수정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 통신원. 네, 들리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 통신원. 네, 저희 다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이 흑인 배우가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서 영국 내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로미오 역할에는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으로 또 아주 유명한 배우죠.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런던 김수정 통신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로 끊겼네요. 예, 오늘 전화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이야기 하나가 준비가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인종차별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좀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작년에 주기했죠.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초상화가 담긴 지폐를 곧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어머니였죠. 지금 찰스 3세 국왕의 어머니였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화폐 얼굴을 새겼었고 뒤이어서 찰스 3세 국왕도 이 초상화가 지폐에 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결해 보죠. 김수정 통신원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김수정 통신원, 지금 영국 런던과 저희가 시차가 조금 있기는 한데, 아마 새벽 시간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차례 지금 시도를 하는데도 잘 연결이 되지 않네요. 흑인 줄리엣으로 인종차별 논란에 빠진 영국, 또 찰스 3세 초상화가 새 영국 집회에 들어간다. 6월에, 오는 6월에 유통이 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글로벌 이슈 시간 매주 금요일에는 문화 초대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국을 떠나서 한국에서 또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는 시간인데 잠시 후에 또 기대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 연결합니다. 김수정 통신원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세계는입니다. 네, 이제 들리시죠? 김수정 통신원. 안 들리시나 봐요. 저희 제 목소리가 아마 안 들리시고 저희는 잘 들리고 있는데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그러면 초대석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11시 36분 됐고요. 네, 마포 로르 씨가 먼저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먼저 글로벌 이슈 초대석으로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고 있는데 급하게 지금 들어오셔서 괜찮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초대석 시간은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고 있고요. 모국을 떠나서 한국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는 시간인데 오늘 프랑스에서 오셨습니다. 마포 로르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 소개를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마포르이고요.
네.
2017년에 한국의 판소리 배우 보러 왔어요.
오.
그래서 한국에 온 지 이제 거의 8년 됐어요.
2017년부터 판소리를 배우러 오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럼 프랑스 있으실 때 판소리 들어본 적 있으셨던 거네요?
저는 프랑스에서 한국문화원에서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네. 제가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네.
미니송 금융창 그 공연 보고
네.
네, 빠졌어요. 너무.
처음에 딱 보시자마자.
네.
판소리 보시자마자.
네. 저는 카문에서 정통 메뉴 많이 좋아하지만.
네.
네, 그때는, 저는 양희은 선생님과 김광석 선생님 가수 노래 너무 좋아 불렀어요.
네.
근데 그때는 선생님 소리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그 소리 네. 판소리에 매료가 되신 거군요, 바로.
네.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도 이제 판소리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막 배우려는 생각 잘 못하고
네, 맞아요.
또 한자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무슨 뜻인지 공부를 해야 하고
네.
좀 어렵게 생각하는 뭐 젊은이들도 많은데
네.
처음에 매료가 되셨군요.
네, 처음에 제가 그 가사 이해 못했지만
그렇죠, 네네. 네.
근데 목소리로 그렇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걸로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 학교에 다니고 계신 거죠? 한예종에?
네, 저는 그 2021년
네.
네, 입학하고 지금 4년, 저는 4학년이에요.
4학년이시고
네,
졸업반이시네요. 이제 곧 졸업하시네요.
네. 네, 꼭 빨리 졸업하고 싶습니다.
예, 예, 네.
네, 처음에 그 제가 외국인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처음에 수업을 영어로 들은 줄 알았는데요.
네.
근데 첫 수업 이렇게 한국말로 들으니까 제가, 뭐가
판소리를 영어로 수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깜짝 놀라셔.
근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네. 한국어로 다 수업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시험도 한국 학생들처럼 진짜 똑같대요. 다른 거 없어요.
처음에는 1학년 때는 많이 어려우셨겠네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던가요?
아 친구들이 네, 동기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네. 네.
한자도 대한학문도 제가 배우고 고사성어도 배웠어요.
고사성어도 어려울 텐데.
이런 거 고사성어 단어 처음이었어요. 와. 근데 외워야 되는데요.
예. 그러면 한국 오기 전에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던 거예요? 원래 전공도 음악 쪽.
아니요. 저는 프랑스에서 석사까지 회계감사로 졸업하고.
회계감사?
네.
와, 전혀 다른 분야셨네요.
완전 다른 분야였어요.
숫자를 주로 보시던 분이.
네. 저는 네, 수학 이런 거 좋아해서.
그렇군요.
네. 회계감사 졸업하고.
네.
삼성전자하고 코카콜라에서 제가 일하다가.
네네.
판소리 만나서. 한국에까지 왔습니다.
삼성전자 파리지사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의 접점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생기고.
들어가기 전에 삼성 들어가기 전에 네. 그 한국에 오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그냥 한국어를 배우면 좋겠다고 그렇게 다른 친구가 중국 통해 그 한국 문화원에 알게 됐고 네네. 거기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가는데요.
예.
근데 판소리 만났어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다.
그렇죠. 뭐 운명이에요. 판소리.
예,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처음에 그냥 느낌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카메룬 전통 민요를 더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어릴 때부터.
네, 맞아요. 네. 카메룬 민요하고 카메룬 발라드 이런 거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근데 여기는 판소리는 알다시피 성악은 머리 통해서 소리 내는데요.
아유, 머리 통해서 판소리, 두성. 통해서,
네, 두성 소리라면 그 판소리 그 북시호흡으로 그 소리 하니까 완전 발성법부터 달라요. 그거는 되게 신기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카메룬에 계시다가 프랑스로 오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제가
고향은 카메룬이고
네 고향은 카메룬이고 엄마가 그냥 더 좋은 미래 지르고 그냥 프랑스로 그냥 보내서
아 그러셨군요.
이모님 이모님에게 보내고 거기에서 제가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렇게 공부하다가 공부해왔어요.
그럼 어린 시절에는 엄마랑 같이 이렇게 카메룬
10살 때까지 카메룬에서 엄마가 노래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 많이 불렀어요. 같이 매일매일 부르고 예. 그다음에 방학 때마다 그 할머니 집으로 가서 네. 거기에서 전통 민요를 배웠어요.
아, 네네. 그러면 그 카메룬 전통 민요는 어떤 거였을까? 엄마 생각하시면서 좀 불러주시는 거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짧게 할게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아, 진짜요? 네,
궁금해요.
이요, 오, 이요, 오, 땀수는 금땀. 땀수는 금땀, 너는 주네. 대단히 옆에 가서 뭐죠? 오, 오, 이요, 오, 땀수는 금땀. 담수는 금떠 나눠주네 더다내 옆에 가서 뭐죠?
근데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농사할 때 그런 할머니들이 이렇게 농사 밖에 못 단다고 네, 이런 거 배워 네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이거 밖에 못 단다고 그런 이런 내용을 농사할 때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민요. 네.
저도 이 카메룬 노래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우리 판소리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국에서도 민요 이렇게 농사할 때,
네, 맞아요. 때, 그쵸, 노동요 민요, 같은 것들이 그쵸, 있으니까,
네, 민요도 많이 불렀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소리 처음 마포로르 씨가 이렇게 들으셨을 때, 끌림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그쵸, 또 그쵸, 드네요. 그쵸.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네.
누구나 그 판소리에 끌려서 다 오지는 않습니다. 좋구나까지는 생각하는데
네.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뭐 집에서 좀 많이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 부모님이.
어떻게 엄마가. 보내시겠어요, 우리 따님을? 애지중지 키우는 우리 따님을.
엄마가 사실, 네, 많이 반대하셨었는데.
네.
근데 제가 그 한국 문화만에서 평소에 듣고 제가 배우고 싶어서 선생님께서 여쭤봤어요. 저도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네.
선생님이 한국에 오면 판소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올게.
네.
나 여기 한국에 와서 선생님 그 운영하는 그 소울 소리판에서
소울
소리판에서 아. 네 공부 시작 소리가 공부 시작했고
네.
매일매일 학교 가서 어학당 네. 다니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어학당 끝나고 한시 끝나고
네.
그 학원에 가서 판소리 공부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두 번의 겨울하고
네.
여름 산 공부에 3주 동안 그냥 합숙에 들어가서
네.
하, 소리 배워요.
아니 저희가 가끔 이제 저도 뭐 배운 적은 없으니까요 판소리를 네. 한국 사람이지만
네.
뭐 서편제 이런 영화들 보면 산에 이렇게 폭포 막 떨어지는 데서 이 소리길을 찾기 위해서
네,
정말
네.
피토할 정도로
네, 요즘 뭐,
아 그거 안전, 아니에요
요즘은 안전한 곳
아 그건
네,
아니에요
원래 네 옛날에 이렇게
예전 선생님들은 네, 그러셨다고
예전에 그렇게 많이 네, 하셨는데요. 네, 네. 네, 요즘은 그냥 안전한 곳에 가서.
아, 네네. 저희 또 편견이 있었네요. 네.
네, 가서, 그 다음에 아침에 네, 산에 가서 사람 없는 곳에, 이렇게 많이 없는 곳에 소리 크게 연습해야 되니까.
네.
거기서 산에 가서, 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밥 먹고 소리하고, 밥 먹고 소리하고.
3주 동안?
네, 3주 동안. 근데 끝나고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처음에 가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진짜 하고 싶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네, 근데 끝나고 나서
네, 네.
소리가 달라지는
달라져요.
진짜, 네,
확실히 느껴져요.
네, 느껴져도.
오, 그래서, 그래서 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있구나.
네,
그래서 생각하시는군요.
항상 제가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선생님 이거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네,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네, 갈게요. 그런
네.
거. 네.
지금 이제 한예종에서 4학년 되셨고 꽤
네.
오랜 시간 판소리도 공부하셨고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참 힘들었던 일도 많았죠. 사실 뭐 한국어도 공부하셨어야 됐고
네. 여기 예, 한국어
소리도 그렇고.
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사실 지금 회사 다닐 때 그 부지 돈도 많이 벌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제 괜찮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 처음부터 예, 네. 학생으로 시작하시는
네,
거니까
신입생으로 시작했으니까 어렵고 언어도 어렵고 그다음에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근데 다행히 진짜 주변에 진짜 좋은 사람 주변가 많이 모아서 진짜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서
네.
많이 뭐지? 조금 더 편하게 그게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도움을 주신 분들도 많으셨고
네,
좋은 분들 많이 만나셨고
네.
우리가 여기서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아까 카메룬 미녀만 잠깐 들어봤는데 분명히 이제 몇 년간 수련을 하시면서 소리길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소리 절만
제가 한국에 와서 네. 그 첫 공연 때 제가 그 흥부가 중 화초장.
화초장.
대목, 화초장
아, 대목 그건 알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화초장 대목에 하겠습니다.
네.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도랑을 건너뛰다. 아, 자네가 잊었다! 조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우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와, 너무 멋지세요. 아니, 지금 라디오 지금 트신 분들은.
네.
프랑스 분이 지금 하셨다고 믿지 않으실걸요, 아마?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소리가 지금 이렇게 복식호흡으로 이렇게 머리를 써서. 온몸을 이용해서 나오신 게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네. 네, 그게 느껴지네요. 소리의 울림이.
아, 감사합니다.
저 옆, 뭐, 이거 뭐라고 하죠? 고수라고 하죠? 이거 북치는 사람이라도 네, 좀 뭐 장단이라도 좀 맞춰드리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게 좀 저도 배워야 되겠네요. 배우고 싶어졌어요. 네.
재미있어요.
네, 흥보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 네. 한 구절 말씀 해주셨고,
네.
근데 이 판소리를 또 프랑스어로 바꿔 부르기도 하신다고요?
아, 네, 어떤 친구가 네. 사랑가 하고,
네.
사랑가 프로로 보내가고 그러면 다른 대목도 가난 다령 후보가 좀 가난 다령, 그다음에 단가 인생 100년 프로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뭐 사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사랑
그
사랑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아무
아, 이렇게. 내 사랑이야, 이렇게.
아, 아, 또, 뭐, 나무, 이렇게.
아.
또, viens par la crème sur mon dos. Amour, c'est toi mon amour. Amour, c'est toi mon amour. Oui, mon amour, c'est toi. Ah, oui, mon amour, amour.
와.
이렇게 하는 거죠.
판소리와 우리가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노래는 샹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묘한 조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 아, 판소리를 프랑스어로 바꾸는 작업도 하시는군요.
아, 이거는 선생님 생각하셨어요. 해마다 네. 선생님이 프랑스하고 그 벨기에에서 그 워크숍 하셔요.
네네.
그래서 거기 가서 소리할 때 자막 말고 그 관객들이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다고 그래 하셔서 그냥 그 제자한테 부탁했어요. 번역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네. 앞서서 흥보가 잠깐 이제 한 소절 불러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다 배우신 거. 저 다 뭐 뗐다고?
아, 네, 저는 네 그 흥보가 이제 네. 이제 다 배웠습니다.
이제 몇 년 걸리신 거예요?
저는 거의 7년 걸렸어요, 사실.
7년이요?
네, 저는 다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아유 그럼요.
왜 외국인으로서 시간이 진짜 많이
너무 걸리고. 대단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번역도 해야 됐고
그렇죠.
한자도 많고 사투리도 많아서
사투리가 사투리, 또 있죠.
네, 옛날 단어도 많아서 네 계속 찾아보고 선생님이 그니까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네.
드디어 선생님 덕분에 제가 네.
몇천 번, 몇만 번 연습하셨겠죠?
아, 선생님이 10번에 연습하면 연습하고 안 되면 100번에 연습해야 돼. 안 되면 1000번 더 이렇게 연습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네.
네. 근데 판소리는 연습 많이 해도 뭐가 바로 시력이 오르는 게 아니라서 너무 네. 답답해요, 사실.
예. 네. 그러니까 뭐 1000번을 하면 내가 뭐 어느 정도 기량이 이만큼 오를 것이 이게 아니니까.
이거, 네. 그거 바로 아니니까. 근데 그 어느 날에 그 못하는 거는 이렇게 팍 나오니까 그 순간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느 날 딱 느끼셨군요. 네. 아, 됐다.
아, 이거.
이거구나.
그래서 또 이런 느낌이 이런 거 느끼고 싶어서 계속 연습하는 거죠.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그 연습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 다른 방법 없어요.
안 된 거는 연습을 덜한 것이다.
네.
언젠간 된다.
언젠간 더 연습하면 언젠간 어느 날 이렇게 탁 나오니까 그 순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마포로르미님의 앞날에 이 판소리가 또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저요?
네.
저는 그 판소리 늦게 시작했지만
네.
엄마가 항상 저한테 후회는 불치병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진짜, 나이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해보세요.
맞아요. 네, 네.
실패보다 후회 더 힘드니까, 네, 그거는 진짜 해보세요.
네.
혹시 몰라서 저처럼 다른 세상 만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졸업하시고 아마 꿈도, 또 목표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학사 졸업하고 나서
네.
그 정문사로 네. 공부하고 나중에 고아원에서 이렇게 판소리 음악 테라피로 그 아이들이 밝혀주고 싶고,
네.
그다음에 그 한국 그 판소리 담겨 있는 그 교훈도 이런 거 애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다양한 무대에서 판소리도 네 판소리 공연을 하고 외국인한테는 너도 판소리 공부할 수 있다.
그렇죠.
나는 네, 네, 네. 메시지 전달하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퓨전 이런 것도 하고 좀 카메룬 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종통 그 음악 이렇게 같이 퓨전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좋죠. 네. 그렇죠.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데.
네. 네.
또 세계 사람들에게 이 판소리를 또 쉽게 전달해 주시기 열심히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글로벌 이슈 초대석 프랑스에서 오셨습니다. 마포 로르 씨의 판소리 도전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그리고 음악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할 텐데요. 앞서서 통신원 전화 연결이 좀 여의치 못했던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은 필 콜린스의 You'll Be In My Heart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